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7월 27일 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27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413일 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4월부터요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해서 남북관계 회복 문제에 대해 소통했다고도 합니다. 남북이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한 것도 두 정상의 합의 결과라고 하고요. 자, 이후 남북 양 정상은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고 해요. 이로써 남북은 그동안 멈춰선 대화를 재개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정말 다행이네요. 북한이 지난 과격한 행동에 대한 사과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제발 이번에는 단단하게 오래오래 대화의 문이 제대로 열리고요. 또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화요일에 뉴스통도 순위 뉴스 7으로 시작이 되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는 북한 새로 읽기 코너도 있는데요. 오늘은 7월의 마지막 화요일이라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채워지고요. 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 한 주에 가장 큰 화제로 떠오른 검색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간 검색어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알아볼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그룹 가수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메인 싱글 순위에서 두 번 연속 1위 바통터치를 이뤄내는 진기록을 썼습니다. 빌보드는 현지시간 26일 BTS의 버터가 메인 싱글 순위 핫1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7주 연속 정상을 지키다가 BTS의 신곡 Permission to Dance에 1위 자리를 내줬던 버터가 정상에 깜짝 복귀한 겁니다. 빌보드는 자신의 새로운 곡으로 1위를 대체한 직후 이전 1위 곡을 다시 정상에 올려놓은 사례는 BTS가 처음이라고 답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지난 2분기 한국 경제가 강한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0.7%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7%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의류 등의 준내 구제와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민간 소비가 3.5% 증가했습니다. 아직 연간 4%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흐름이지만 결국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3분기 성장률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가 4%대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과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계기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6.25 전쟁 전사자 묘역인 조국 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참배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동지가 조국 해방전쟁 승리 68돌에 즈음하여 7월 27일 0시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로 손실을 봤지만 전기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분기 순이익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테슬라의 2분기 매출은 119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고 순이익은 11억 4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테슬라가 글로벌 반도체 칩과 원자재 부족 사태의 영향을 상쇄하면서 2분기 이익과 매출 모두 월가의 추정치를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와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차단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통신 감독 당국인 통신 정보 기술 매스컴 감독청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날 나발니 관련 정보 자산들을 차단했습니다. 이날 당국 감독청은 26일부터 반부패재단, 시민권리보호재단, 나발니 본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며 해당 단체들이 모스크바 시법원에서 폐쇄와 활동금지 명령을 받은 점을 거론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아랍의 봄 발원지였던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코로나19 민생고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 속에 총리가 해임됐습니다.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히셈 메시시 총리를 해임하고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고 발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이메드 대통령은 이날 방송 연설에서 헌법은 의회 해산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 기능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장이자 제1당 엔나흐다의 당수인 라체드 가누치가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사이에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헌법 엔나흐다 당원들, 뚜니치 국민에 반하는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이 홍콩과 신장 등지에서의 인권 탄압 등 중국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현지 시간 26일 왕이 외교부장 겸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 중국 관리들을 만나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의 가치와 이익에 배치되고 국제규칙 기반 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2차 조사를 불허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을 바라지 않는다며 북한과 기후위기 등의 이슈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북한이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전승절이라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정식 명칭은 전승절이 아니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즉 전쟁을 멈추기로 한 협정일이죠. 북한은 정전협정일을 전승절이라고 왜곡하고 있는데 7월 27일을 맞아서 또 역사적 진실을 살펴봅니다. 자, 김 기자, 북한 당국은 역사 왜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6.25 전쟁도 한국과 미국이 먼저 침략했다고 하고 있죠.
네, 사실 이건 소련의 기밀문서가 해제되면서 예.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인데 아직도 북한 당국에서는 네. 6.25 전쟁을 미국과 한국이 먼저 침략한 전쟁이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6.25 전쟁은 김일성이 당시에 이 세계 공산주의 연합의 수령이었던 소련의 스탈린에게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예. 모택동의 동의를 얻어서 일으킨 남쪽을 먼저 침략한 전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네. 한국을 기습적으로 침략을 했는데 당시 한국군은 땅크 한 대 없이 북한군과 맞서다가 전쟁 초기에는 낙동강 이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을 다 빼앗겼다가
네.
이후에 이제 국제연합군이 참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38선 이남 지역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휴전이 되면서 현재 남북한이 38선을 경계로 분단이 지금 고착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당시에 얼마나 상황이 아비규환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가슴이 아파집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난 것도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거라면서요.
네, 6.25 전쟁에서 예. 미국에서 승리한
네.
그런 날이다. 7월 27일을 그래서 전승절이라고 선전을 하면서
네.
그걸 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날은 미국이나 뭐 한국이 항복한 게 아니라
네.
북한과 중국이랑 협상을 해서 전쟁을 멈추기로 협정을 체결한 날입니다.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이
네.
좀 깁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하는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게 정확한 명칭인데 북한은 예. 전승절이라고 지금까지 좀 부르고 있습니다.
명칭이 정말 기네요.
네.
자, 이렇게 북한의 주장과 실제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면요. 한창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정전을 논의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북한에서는 이제 예. 김일성이 아주 뛰어난 군사 지휘자다.
네.
전략 전술의 천재다. 이렇게 선전하고 6.25 전쟁에서는 미군에게 이겼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북한이 승리했던 건 6.25 전쟁에 발발하고 한 달 반 정도에 불과했고요. 이후에는 거의 1년 동안 네.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결국은 전쟁 발발 때처럼 38선을 마주한 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국제연합군도 참전을
예.
했고 중공군도 참전을 해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 희생을 많이 냈어요. 근데 1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서로
그렇죠.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렇고 유엔군도 그렇고 북한군도 그렇고 더 이상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아서 38전 이제 지점에 맞대고 있기 때문에 뭐 영토가
네.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중국과 소련의 휴전협상 용의를 타진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소련이 반응을 하면서 1951년 6월 24일에 소련이 유엔에서 휴전회담을 공식 제의를 해서
네.
회담 협상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51년이지 않습니까?
네.
정전협정 회담이 열리고 바로 이 정전이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2년간
네.
합의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19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예.
진행이 됐는데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도
네.
좀 찾아보기 힘든 가장 길게 진행된 회담이었는데 원인은 배후에
예.
있던 소련의 스탈린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탈린은
당시 이 휴전교섭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네.
중국 모택동에게 넘겼는데 배후에서 이거를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김일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미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작전 지휘를 중공군에 다 맡겼기 때문에 휴전협상도 모택동이
예.
주도해서 진행을 했는데 스탈린은 좀 이중 행동을 좀 하게 되는데 국제 무대에서는 휴전회담을 찬성을 하면서도
예.
모택동 보기에는 계속 이거를 지연시키는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기회에 중공군이 현대전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아이고.
그리고 휴전이 뭐 회담이 좀 진척이 되려고 하면 계속 방해하기도 했고요. 결국 이제 모택동이 1951년 8월에 양보를 해서라도 빨리 휴전 협상을 끝내자고 하자 스탈린이 단호히 반대를 했는데 이런 내용은 당시 스탈린이 모택동에 보낸 전보물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자, 당시에 김일성이요 이 스탈린에게 정전할 것을 호소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예.
피해가 컸기 때문에 빨리 휴전을 하려고 했는데
예.
전쟁이 장기화되자 김일성이 견디자 못해가지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유엔군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조건 하에 빨리 정전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스탈린은 미국의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김일성을 질책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예.
그리고 김일성이 러시아의 그러니까 그때 구소련의 따스통신 기자를 불러서
네.
좀 일종의 여론전을 좀 일으킵니다. 정전을 호소하는 기자 회견까지 열었는데 이것도 소련 정부가 통제를 하면서 보도가 안 됐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당시 중국 총리 주은래를 내세워서
네.
스탈린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1952년 8월에 주은래와 스탈린이 회담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김일성이 주은래한테 말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인구의 10%나 굶주리고 있다.
예.
더 이상 전쟁을 할 여력도 의지도 없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스탈린은 북조선은 전쟁으로 이룰 것이 사람 목숨밖에 없다.
아이고.
현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면 우리에게 불리하다. 인내심을 가지고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잘못했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농담들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스탈린이 반대를 하면서 전쟁 끝낼 생각을 중국이나 미국, 북한이 하고 있었는데 막았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당시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당시 소련 점령하에 있던 동유럽에서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고요. 예. 그리고 서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래서 미국이 동유럽에 개입할 것을 두려워해서 스탈린이 미국을 조선반도 전쟁에 계속 묶어두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회담이 계속 지지부진해지다가 1953년 3월 5일에 스탈린이 갑자기 사망을 하거든요. 이를 계기로 휴전회담이 아주 급물살을 타게 돼가지고 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6.25 전쟁의 역사를 잠깐 돌아봤는데 남북한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은 7월 27일을요 전승절로 선전하며 수령의 위대성을 선전하기보다는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로 기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방송이 되면서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OST들도 모두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 중 한 명입니다. 조정석 씨가 부르는 좋아 좋아 들어볼 텐데요. 이 노래는요 1996년에 발표된 일기예보의 히트곡 좋아 좋아가 원곡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북한 주민분들의 궁금증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7월의 네. 마지막 주 화요일인데요. 네. 영화나 드라마, 신문을 읽고 주민들이 직접 보낸 질문이나 의견에 저희가 답변과 지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질문 들어와 있을지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볼 텐데요. 우리 려단 병원 한 개 병동에 수십 명의 부대원이 들어왔습니다. 접근은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입원 군인 절반이 열이 난다고 합니다. 파라티푸스나 폐렴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약이 없어 100명 중에 40명이 죽게 됐는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군대에 왁진을 줄 나라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왁진을 못 써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오려 해도 미국 놈들이 방해하는 것인지요. 열을 달고 아파하면서 제대 명령서 받은 하전사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대가가 이것인가 허무감이 듭니다. 자, 이런 질문을 양강도에서 20대 남성분이 주셨네요.
네, 지금 군인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내용도 들어있네요.
네.
북한을 비롯해서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에 백신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코백스라는 곳입니다.
예.
사실 이 코백스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백신 170만 회 분을
예.
이미 5월 말까지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사실 이미 벌써 일부는 접종을 네. 할 수 있었을 텐데 계획한 일정에서 지금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백신 공급과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요. 이 코백스가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몇 가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절차 가운데 한 9가지 정도 절차가 필요한데 이 중에 7가지 절차를 예. 북한 당국이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예. 코백스가 만약에 백신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코백스에게 묻지는 않는다. 이런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북한 당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고 있고요.
예.
또 북한 당국이 백신을 운반하는 코백스의 국제요원의 입국도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셋째, 이 백신의 냉동시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코백스의 입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은 영하 60도에서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에 현재 이런 냉동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백신이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주겠다 코백스가 얘기했는데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해서도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신 제공의 조건 중에 하나는 백신 접종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맞추겠다 이런 계획서가 필요한데 북한 당국은 아직 백신 접종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미국이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조금 반대입니다. 반대. 이
그러네요.
코백스에서 북한을 포함해서 저소득 국가에게 제공할 백신 가운데 약 한 5억 회 분량을 지원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소득 국가의 백신 지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보건기구 회원국 194개 나라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나라가 딱 5개 나라가 있습니다. 탄자니아. 그다음에 아이티 지금 대통령이 암살당해가지고 전국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요. 에리트레아, 부룬디 이런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이 네 나라에 한 나라가 더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북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인 것은 27일, 7월 27일 오전 10시에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북이 대화를 하게 될 텐데 이 대화에 만약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백신 지원을 한국 정부에 요청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백신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코로나19 치료제와 검사 도구를 지원하겠다 한국 당국이 밝혔고 올해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요청만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북한 당국에 좀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분이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걸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인 상황이네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계적으로도 쌀, 강냉이, 돼지고기, 먹는 기름, 달러비에 대한 가격이 우리나라처럼 많이 올랐다 내렸다 합니까? 양강도에서 질문 주셨네요.
네. 국제사회도 식량가격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식료품 가격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옥수수는 한 22-23kg에 563달러로 거래가 됐어요.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한 60% 오른 겁니다.
네.
보리도 1년 전에 비해서 22% 그리고 콩은 54%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뭄 또 날씨도 좀 고르지 않아가지고 3대 곡물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 건데 이와 같은 현상은 사실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유와 같은 유제품, 뭐 설탕 다, 돼지고기, 육류 다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 자 문제는 선진국,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은 원래 이 먹는 데 들어가는 돈 자체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올라도 좀 오르는 대로 조금 더 주고 돈을 충분히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도 큰 피해가 없는데 문제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소득이 좀 낮은 국가는 원래 수입에서 먹을 걸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이런 곳은 사회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저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이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회적 어려움이 더 클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달러와 중국 인민비의 교환 비율, 이걸 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북한처럼 막 크게 오르고 내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난 7월 27일 기준 달러와 중국 인민비의 환율은 1달러당 6.47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0.04% 움직이는 거니까요. 비교적 북한에 비해서는 안정돼 있습니다.
저 이게 또 환율이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가지고 아무래도 북한보다는 중국 같은 경우는 환율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경 연선을 우리나라처럼 3겹, 4겹으로 군대가 막아 근무를 서고 장벽 공사를 하는 나라가 있는지요? 다른 나라 국경도 조준 국경처럼 하고 있습니까? 역시 양강도에서 질문 주셨어요.
네. 이 국경에 엄청나게 예. 장벽을 높게 두껍게 막 세 겹 네 겹 쌓는 나라는 요즘은 많지 않겠죠.
그렇죠.
유럽 아무래도. 같은 경우는 예. 정말 저게 국경인가 싶을 정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쌓는 국가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오랜 내전이나 가난 때문에 그냥 국경을 막 넘어서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이른바 난민이 많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난민을 좀 이렇게 막으려는 장벽을 예. 세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막 들어오는 이 난민을 막으려고
네.
국경의 장벽을 이렇게 쌓았다가 논란을 막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자국민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장벽을 쌓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 장벽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압 전기 철조망을 설치해서 자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정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른 질문,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군사 복무 관련된 질문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군사 복무를 몇 년씩 합니까? 혹시 입당도 시켜줍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이거 나라마다 너무 달라서 예.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가장 가까운 나라 남조선 네. 한국이죠. 군인의 복무 시간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은 이제 징병제 국가라 예. 모든 남성이 만 20세가 되면 군대를 갑니다.
그쵸.
이 사람들을 현역 군인이라고 부르는데 예. 현재 현역 군인 특히 육군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6개월이죠. 해군은 그러네요. 20개월, 공군은 21개월입니다. 6.25 전쟁 이후 1953년에는 그때 한 3년 정도 됐어요. 36개월. 네. 그것이 점진적으로 줄다가 지난 2020년부터는 1년 6개월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대신 예. 남조선에는 현역 군인이 대부분이지만 돈을 받고 군인을 하는 직업 군인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초급 장교는 대략 40대 초반까지 근무할 수 있고요. 고급 장교는 60대 초반까지도 복무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에서도 뭐 해군, 공군, 육군에 따라서 또 그 복무 기간이 다르고 예전에 비해서는 좀 짧아지기도 했고요.
네.
입당은
입당 같은
아니죠?
경우는 이건 좀 특이한데요. 네. 한국 네. 같은 경우는 자, 입당시켜줄 테니까 군대 갈 사람 없으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돈 버는데
맞아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젊은이들은 이 정당에 가입하는 거, 이제 입당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관심 없어요. 그래서 입당 때문에 가는 사람은 없고 그냥 법으로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20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군대를 그냥 갑니다. 이것 때문에 제대 후에 입당하는 사람 당연히
그쵸.
제가 알고 있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굳이 당에 가입하고 싶으면요. 예. 그냥 가입 신청서 쓰면
맞아요.
대부분의 당에 그냥 받아줍니다.
네. 네. 우리 남북 분단이 빨리 좀 끝나고 평화가 와야
네.
이 젊은이들이 20살 넘으면 다 군대를 가야 하는 이런 거에 좀 개선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조선에서는 탈북민, 탈북자 어느 말이 진짜 호칭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탈북 쓰레기라고 할 때 이 탈북자라고 쓰던데 탈북자보다는 탈북민이라는 말이 듣기 좋은 것 같네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네. 초반까지는 탈북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예.
것 같아요. 그런데 2005년 한국 정부가 이 탈북자라는 표현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새 터민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생활 터전에서 사는 주민 뭐 이런 뜻을
네.
담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모든 탈북민을 포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특히
네.
이 탈북인들이 새터민이라는 표현을 좀 별로다 이렇게 막 거부하면서
네.
2008년부터 한국 정부는 그런 북한 이탈 주민 이런 말을 쓰라고
네.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여전히 언론과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그냥
네.
탈북민 또는 탈북인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2017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탈북인의 숫자는 3만 1,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네.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좀 덜하다고 해도요.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미얀마 폭력 진압 사태 같은 군사정권 행동들을 들으면서 군부의 탄압이 왜 일어나는지 지금 같은 21세기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모는요, 정치 단어 나오는 말은 넘기라고, 듣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쿠데타라는데 귀가 솔깃해서요 라고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셨어요.
20대 여성분인데 정치에 예. 관심이 많네요. 그것도
그러게 말입니다.
해외 뉴스에 예.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이 미얀마의 군부가 2021년 2월 달, 그러니까 네. 한 6개월 전이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미얀마의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예. 아웅산 수치 여사를 지금 구금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1년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이유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대의원 예. 선거죠. 대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요 정치인과 일부 정부 인사를 지금 가둔 겁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민들이 이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예. 군부가 이 국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났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사태는 지금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53년 동안 지난 53년 동안 군부가 미얀마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네. 2015년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군부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압승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미얀마 사람들이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군부 독재 체제로 지금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사실 수백 명이 지금 군부의 진압 때문에 미얀마 인민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인데 국제사회에는 미얀마 정부에게 네. 이 무력 진압을 중단하고 다시 정상화하라.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여론은 일고 있습니다.
네. 자, 미얀마의 사태가 어쨌든 빨리 나아져야 할 텐데요. 또 북한에서도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신 걸 보면은 뉴스 이 소식이라는 게 정말 발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계속 풀어드리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북한 주민 여러분들의 궁금증 많이 해결해 드렸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앵커 이광백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1998년에 데뷔한 장수 아이돌 그룹이죠. 신화의 데뷔 앨범에 수록됐던 노래입니다. 으쌰 으쌰. 오랜만에 듣고 올게요. Hey, come on, everybody.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화요일에는요. 한 주에 가장 화제가 된 검색어 알아봅니다. 주간 검색어 코너 오늘도 김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엔 또 어떤 화제 검색어들이 있나요?
네, 올해 초에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부터 테크래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 테크래시가 뭔지 준비했고요. 지난 23일에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이 열렸죠. 올림픽에 대해서도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네, 이 테크래시가 뭔지부터 좀 살펴볼 텐데 경제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신조어인데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라고요?
네, 세계에는 정보기술, IT 기업들 중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네.
이 기업들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는 현상을 테크래시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기술, 테크놀로지와 반발, 백래시의 합성어인데요.
네.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는 구글, 또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그 규모를 키울수록 사회가 불안정해진다는 걸 이유로 이 테크래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테크래시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에 특히 반발하는 현상인데 근데 왜 빅테크에 반발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빅테크는 앞에서 말씀드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또 애플 같은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을 가리킵니다.
예.
한국으로 치면 거의 전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체를 가리킬 때 주로 쓰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제는 뭐 송금, 결제, 자산 관리처럼 온라인을 넘어선 생활 범위로까지도 영역을 넓혔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기업들의 영향력은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견제하는 게 테크래시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움직임이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특히 적극적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조치들을 좀 취했나요?
우선 중국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예. 6년 전에 중국은 사실 미국과 경쟁을 하면서 첨단 기술 육성에 엄청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해외 상장을 제한했고 또 방대한 양의 정보, 빅데이터, 이 민간 기업의 빅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독점법 적용을 확대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을 삼중으로 옥죄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미국도 빅테크 기업들에 좀 소송을 걸고 있다고요?
네, 미국 워싱턴 DC 검찰은 지난달에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을 냈습니다. 또 페이스북은 작년 12월에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또 구글은 작년 10월에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고요.
네.
이런 줄소송에 더 나아가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에 반독점 규제 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은 앞으로 자사 사이트에서 자사 상품을 팔거나 자사 제품을 우선 노출시킬 수도 없는 등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자, 앞에서 영국 경제지가 예상을 하기를 이런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네.
한국은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 한국 기업은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대상은 아닌데요.
네.
지난 1일에 OECD 본부 회의에서 세계 130개국이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건데요.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는 한국의 일부 기업이 부과 대상으로 들어갈 거라고 해요. 부과 대상 기업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어서 한국 정부와 기업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거대 IT 기업들의 영향력에 반발하는 현상이 테크래시라는 거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올림픽 얘기로 넘어가 보죠. 모르는 분이 없겠지만요.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근데 왜 하필 4년일까요?
네,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개최를 하죠.
네.
이 올림픽위원회를 창설한 사람이 불란서인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인데요.
많이 들리는 그 이름이죠.
네. 이분이 고대 올림픽을 근거로 4년마다 개최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초창기에나 그렇지 지금은 상업적인 이유가 더 강하다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원래는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이 같은 해에 열렸는데
네.
동계올림픽이 좀 상대적으로 흥행이 안 된다는 등 방송사의 압력으로 지금 방식인 교차로 2년마다 열리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이 같은 해에 열렸었네요. 그러면 쿠베르탱이 언급했던 이 고대 올림픽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 올림픽이라는 게 기원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고대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만화책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본 분들은 최고의 신 제우스를 잘 아실 거예요.
네.
이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전 경기, 그러니까 종교, 예술, 군사 훈련으로 이뤄진 경기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제우스 말고도 다른 신들을 위한 제사 또 제전 경기가 유행을 했대요.
예.
이 수많은 제전 경기 중에서 최고는 올림피아제라는 거였고 이 경기가 훈련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원전 776년에 그리스 경기장인 스타디온에서 달리기 우승한 기록이 있어서요. 이때를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기원전에 열렸던 올림픽이 1000년 이상 중단이 됐다가 쿠베르탱에 의해서 부활을 한 건데 그러면 근대 올림픽은 언제 제1회 대회가 열렸나요?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때 참가한 선수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311명이었다고 하는데요. 1908년 제4회 런던 대회에 이르러서야 국제대회 면모를 갖췄습니다. 창시자인 쿠베르탱은 올림픽을 통해서 스포츠 정신이 좀 세계에 보급이 되고
네.
또 청년들이 평화를 사랑하면서 인생에 대한 존엄성을 갖길 원했습니다. 특히 강조가 된 건 세계 평화인데요. 그래서 늘 올림픽에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네. 또 올림픽 하면 한국인들한테는 이 88 서울 올림픽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나 싶은데 1988년에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이 당시에는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들이 참가한 대회였다고요?
맞습니다. 앞서 1980년에 당시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대회는 네. 공산권에서 열린 최초의 대회였는데요. 이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국 포함 대부분의 자유진영 70개국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대회가 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거예요. 이번엔 소련을 포함해서 동유럽 국가 약 20개국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 다음 대회가 88년 서울올림픽이었는데 네. 이때는 신기하게도 북한과 쿠바 또 몇 나라를 제외하고 양 진영의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사상 최대 규모 160개국이 참가한 대회가 됐습니다.
네. 네, 자 이후로 참가국이 점점 늘어서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총 206개 나라가 참가를 했다고 하죠.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으로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된 올림픽이지만 세계인의 축제라는 이름에 맞게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화제의 검색어는요. 테크래시 그리고 올림픽 살펴봤습니다. 김자원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전송 일봉 简讯 给你 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무지엔 무산 만날 때까지 기다려입니다. 이 표현 엄청 많이들 쓰시죠. 무지엔 하면 만나지 않다, 보지 않다는 뜻이고요. 산 하면 흩어지다, 분산하다는 뜻인데요. 무 이거 앞에 붙으면 부정의 의미니까 이걸 붙이면 흩어지지 마 이런 뜻이 되죠. 쉽죠? 평상시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말이니까 어디 가지 말고 딱 기다려 할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지엔 무산 想要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7월 28일 수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평북과 한북은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14도, 해산 20도, 청진 23도, 강계, 개성, 사리원, 함흥, 원산 24도, 평양, 신의주 25도, 해주 2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 삼지연 30도, 함흥 원산 32도, 평양 강계 개성 해주 34도, 신의주 사리원 해산 35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2% 하락한 71.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3주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1% 하락한 1799.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8월물 가격은 온스당 25.3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7.98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폭염, 태풍 등 악조건까지 정말 아슬아슬하게 치러지고 있는 도쿄 하계 올림픽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지구촌의 축제로 이어가려는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상황이 열악하니까 훨씬 더 고생도 많이 하면서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텐데요. 도쿄 올림픽 경기장 밖에서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함께한다고 해요. 그중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지원이 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분야들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데 뭐 결제 시스템, 5G,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티켓 발매 시스템 등이 꼽힌다네요. 경기의 대부분이 무관중으로 치러져서 여느 올림픽만큼 부각되진 않지만 이 티켓 발매 시스템은 한국의 유명한 티켓 발매 전문 기업 인터파크가 제공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도쿄올림픽에 맞춰 5G 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하려는 일본 정부와 손을 잡고 올림픽에서 쓰이는 5G 장비를 공급했다고 하네요. 한국의 정보보안 전문 기업 윈스는 도쿄올림픽의 통신 주관사를 맡은 일본 NTT 도코모에 침입 방지 시스템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했고 신용카드보다 현금 사용을 선호하는 일본 문화 특성상 다소 부족한 카드 결제 인프라는요, 한국의 현대카드가 또 채워지고 있다네요. 올림픽 경기에 뛰는 선수들과 직접 맞닿는 분야에서는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도쿄올림픽 반도핑연구소의 초청으로 도핑 전문가를 파견해서 올림픽을 돕고 있고요. 한국은 도핑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올림픽을 지원하며 응원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을 텐데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이요. 이런 도움과 응원의 손길들에 힘입어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평화와 화합의 제전다운 면모를 최대한 보여주면서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풀어주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요. 이효리 씨의 남편으로 유명한 이상순 씨와 함께하는 밴드 롤러코스터의 조원선 씨가 2009년에 솔로로 발표한 노래 도레미파 솔라시도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칠게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